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르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고르반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르반이라고 합니다. 카르반.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르반인데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고르반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좋은 것에 서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시켜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원함으로 나중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서원의 개념은 민수기 30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좋은 것인데 여기서 서원의 개념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고르반 해놓고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랜트 오스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게 죽은 다음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고르반 그러면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고르반 서원을 악용하여 부모 부양의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고르반 딱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있어요. 부모님께 부모님을 부양하려면 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 부양하는 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해놓고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드릴 게 없게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두 가지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경건은 과시하게 되고 부모 부양의 책임은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고르반 서원을 그 전통을 갖다가 악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알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르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 교훈을 주시는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라. 본질을 추구하라. 예,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놓쳤을 때에는 우리는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사이에 있고 앞뒤로 정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정결 예식에 대한 거, 그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그게 정결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정결 예식이 아니에요. 청결 예식입니다. 청결 예식. 청결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청결해지는 것이지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몸을 물로 씻어야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청결이고 진짜 정결은 뭐냐? 마음의 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야 정결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마음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씻으면 돼요? 발 씻으면 돼요? 몸을 씻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마음을 마음의 죄를 씻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그 마음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몸만 물로 씻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골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어요. 어떤 율법이요? 골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물을 드립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드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겉모양은 있어요. 행위는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깨끗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완전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완전히 더럽혀. 왜요? 그 전통을 교묘하게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게 계명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골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골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여 나의 경건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이웃도 사랑 못했어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행위를 사용하여 교묘하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골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생각해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치우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분쟁들을 보게 되면 본질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을 해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흰색 장갑을 끼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근데 한국 얼마나 더워요, 여름에. 더운데도 흰 장갑을 끼고 있어야 돼요. 장갑을 끼고 성경책 넘기기가 대단히 힘들죠. 깝깝합니다. 대단히 불편한 일이에요. 너무 덥고 막 답답하니까 이거를 빼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당회가 열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목사님이 예배 중에 신장갑을 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예배 본질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본질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만 눈에 들어와요. 이것 가지고 분란을 조장시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왜 이 흰 장갑을 끼게 되느냐. 그 교회는 1950년대에 생긴 교회였는데, 설립된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성도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밭일도 하다가 오고, 시장에서 뭐 나물도 만지다가, 생선도 만지다가, 그렇죠? 삶에 쫓기다가 허둥지둥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위원 맡았는데, 헌금 위원 맡았는데, 헌금을 이렇게 들고 달려면 손이 지저분한데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자꾸 막 숨기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도분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앞으로 예배 위원들은 전부 다 신장갑을 끼십시다. 근데 헌금 위원만 끼는 것이 아니라 또 다 같이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목사님도 같이 끼고 예배위원들은 다 신장갑을 끼기로 해요. 그때부터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사람들은 왜 끼는지 모르겠죠. 그냥 끼니까 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잘 몰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 전통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정결 예식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잘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쳐주면 거기 항상 등장하죠. 항상 등장해요, 희한하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밭에 밀물을 꺾어서 먹었는데 그거를 보고 또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날 먹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을 까먹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목격한 거예요, 그걸 직접.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다니지 않고는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밀을 까먹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 뒤를 쫓아다닌 거예요.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뭐 하나 흠집 나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그거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예의주시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비본질을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흠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남의 흠을 잡으려고 달려들기만 하면 흠이 안 잡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면요, 안 잡힐 데가 없어요. 지금 서 있는 저도요, 흠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목욕씨 왜 이러시지? 이런 거 잡을 수 있죠. 뭐가 묻었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남의 흠 잡는 곳이 아니에요. 그쵸? 흠 잡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흠 잡아서 생명이 살아납니까? 흠 잡아서 사람이 살아나요? 만약에 흠 잡아서 사람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다 흠 잡아야 돼요. 오늘 저 사람 뭐 하나, 다 흠 잡아가지고 다 알리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허물을,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일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놓치면 자꾸 비본질에 집중해요. 꼬치꼬치 그를 샅샅이 뒤져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많이 줄어드니까 주일학교를 부흥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젊은이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운동장 같은 이렇게 체육관을 만들면 아이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물론 숫자적으로 조금 늘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고 온 아이들이 정말로 레디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의 용사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LA 어느 교회가 있어요. 좀 한 중형적 교회 정도 됩니다. 그 교회 가면요, 체육관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농구 골대도 있고, 배구 네트도 있고, 방 하나에는요, 탁구대가 다섯 대가 쫙 깔려 있어요. 너무 근사하게 만들어놨어.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유스가 20, 30명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어요. 뭘 보여줍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체육관을 지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겠지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늘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변해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죄라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필요에 따라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은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본질을 자꾸 놓쳐요. 왜 자꾸 본질을 놓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렵거든요. 자아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웃교회들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좀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너무 집중하니까, 선교만 하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라고 세운 건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세운 게 교회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와 다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은 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얘기해요. 비본질적인 거. 본질은 얘기하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거. 저희 교회에서 안 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전통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원래 인간들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본질을 놓치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에 충실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고르반을 드리라. 네, 온전한 고르반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르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고르반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온전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과 신앙이 일치된 것이에요. 신앙과 삶의 일치. 여러분, 그 고르반 서약이 나타나게 된 그 근본 뿌리가 무엇입니까? 고르반 서약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사상, 그 악용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내면 구조, 그 심층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어떤 말이 있는 거냐면 고르반하고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경경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상이 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습니다. 예를 들면 11조가 있어요. 11조.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10분의 1, 11조죠. 근데 수치적으로만 10분의 1로 드리면 끝입니까?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정신,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했던 그 왕들을 처부수고 이제 빼앗겼던 롯을 구출해내고 또 많은 이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처음으로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11조를 드리는데 그렇게 승전하여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무엇을 사서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소유하다.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의 소유자요 주인이시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의기양양해서 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고 온 거 그거 너 힘으로 한 것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내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이는 너가 아니라 너희 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게 11조죠. 그렇죠? 10분의 1만 딱 드리면 11조가 끝이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다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1조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누구 거예요? 드리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드리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헌금으로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10분의 1, 11조만 드린다고 해서 11조가 아니라 드리지 않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걸 뭐가 읽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했다는 게? 11조 가지고 말하죠. 그러면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렸다는 의미입니까? 안 드렸다는 의미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드리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드리긴 드렸어요. 확실합니다. 드리긴 드렸어요. 11조를 드리긴 드렸어. 근데 흠 있는 재물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드리긴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다음 단락이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4절에서 봉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봉헌에 대한 얘기인데 5절에서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를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그러니까 품꾼의 삭세를 주지 않고 임금 체불한 거죠. 그렇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게 바로 참된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분의 1은 드렸지만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만 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금전적,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드리지 않은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온전한 11조, 온전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 중이셔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나면 주일 예배 설교를 갔다가 거의 토요일밖에 못 해요. 물론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금요 설교에 막 집중하느냐고 뭐 자료를 미리 찾긴 하지만 미리 준비가 안 돼요. 이게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미리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 끝나자마자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 제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화가 이거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때 그 새로 이사를 막 했었습니다. 집을 새로 이사를 했는데 새로 이사를 하면은 이제 좀 구입해야 되는 물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인데 제 집사람이 꼭 사야 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케아를 꼭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무거운 물건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면서 바쁘겠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아니 꼭 오늘밖에 안 되냐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스케줄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날은 뭐 약속이 잡혀있고 뭐 원날은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안 돼. 다른 날짜는 안 돼. 그날 안 사면 3주 동안 못 사게 되겠더라고요. 스케줄이 이렇게 좀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 그래도 내일 주일이고 설교 준비하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아이케아가 좀 큽니까? 한번 도는데 1시간 최소 4시간이 드는 텐데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나는 투로 아니 내일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아내의 말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들었는데 설교만 하나님의 일이고 집안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 제 머리를 망치로 딱 때리는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맞죠? 설교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죠. 설교만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죠. 집안일도 거룩한 일이죠. 물론 교회 일 설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집안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건 거룩한 일이고 이건 고르반 드려진 일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했습니다. 제가 아이케아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가 어땠을까요? 감사하게도 죽을 쓰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성도분들이 그때 은혜 참 많이 받고 회개했다는 분들이 다른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잠도 잘 못 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날 사탄은 자꾸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고르반 해놓고 이것만 거룩한 거래요.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고르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전한 고르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였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고르반을 드리셨어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고르반으로 온전히 다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고르반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늘 십자가를 보게 되어 있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잡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만 보면, 본질에 집중하면 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걸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고, 그쵸? 그것들을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덮어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고르반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온전히 고르반으로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다 드리래요. 고르반, 고르반으로 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따로 있고 안 드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온전한 고르반이고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두 번째, 온전한 고르반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한 고르반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 온 생애를 주님께 고르반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